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기상청 날씨 예보보다 내 몸이 해주는 예보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죠. 특별히 무리도 안 했는데 무릎이 괜히 쑤신다 하면 아이고 오늘 또 비가 오려나 보다 하면서 외출 나서는 길에 우산을 챙기곤 하죠. 그런데 이런 인체 기상청 설이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날씨가 흐려서 기압이 내려가면 인체는 미세하게 팽창하는데 이렇게 팽창한 인체가 관절을 조이면서 불편함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죠. 오락가락하는 폭우와 희끄무레한 날씨, 어쩌다 한번 해가 나도 습기 때문에 또 무섭게 처지는 그런 날씨까지. 유난히 변덕 많은 날씨에 몸과 마음이 괜히 쑤시고 아픈 날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쨍쨍하고 고슬고슬한 예년의 가을 햇살이 자주 그리워집니다. 아, 오늘 날씨는 또 어떨려나요? 9월 6일 목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월 6일 목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원유자님이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네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신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아침에 나올 때 좀 이른 시간에 나오는 분들은 아마 짧은 소매 차림으로는 나오기 조금 춥게 느껴지실 거예요. 가벼운 외투를 챙겨야 하는 그런 날씨가 왔는데 선선해진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좀 맑고 깨끗한 하늘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궂은 날씨가 며칠 이어지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라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봄비, 가을비는 자고로 바뀌는 계절에 보드라운 무지개 다리를 놓듯이 조금 촉촉하고 조용히 내려줘야 하는 법인데 아니 요즘은 비가 한번 왔다 하면 폭우로 쏟아지는 바람에 비만 오면 몸도 마음도 무겁게 젖어버리기가 일쑤인 것 같습니다. 예년에 청명한 가을 하늘 대신 이렇게 환절기를 과격한 변화 속에서 맞이하는 바람에 요즘 감기 몸살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일상의 리듬 잃지 않도록 잠깐이라도 햇빛이 비치면 나가서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실내에서라도 자주 몸 움직여주시는 게 관절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9월 6일 목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생활 속의 한방, 100세 건강을 위한 어르신들의 100세 식탁 비법 살펴볼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한국인 암 발생자 수 6위인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간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인 간절제술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을 위한 시간이죠. 마음 클리닉 시간에는 강박장애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청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세까지 건강하려면 어떤 음식들을 즐겨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배워보는 100세 식탁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00세 식탁의 주인공은 현재 81세이신 윤일상 어르신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아주아주 규칙적인 생활습관 또 식습관 유지하시면서 건강관리 해오셨다고 하거든요. 배아량 리포터가 만나뵙고 왔습니다.
보통 식사지 뭐. 보통 식사인데 많이는 안 먹어도 세 끼를 반드시 먹어요 나는. 그리고 하루에 사과 한 대 하나를 아침 먹고 그 다음에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는 간식이라고 그래서 고구마를 두 개를 반드시 먹습니다. 그것도 벌써 한 3, 40년 됐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보통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 변비가 없어. 짜게 든다고는 안 할 수는 없지만서도 싱겁게 들지는 않아. 고기도 안 먹으면 안 되지. 적당히는 먹기는 먹지만서도 야채를 주로 한 8, 7 내지 8 그리고 고기는 2 내지 3 그것도 습관이 되더라고 그렇게.
네, 구체적인 식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냥 보통 식사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매일 사과 하나, 고구마 두 개를 간식으로 드시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이게 무려 한 3, 40년 동안이나 유지해온 습관이라고 하시니까 대단하세요.
예, 그렇죠. 뭐 노인분에게 변비 없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근데 이 사과하고 고구마 둘 다 변비에 좋습니다.
네.
중국의 역대 황제 중에 가장 장수한 청나라 근룡제. 이분이 만년에 노인성 변비가 생겼습니다. 근데 뭐 청나라 황궁의 의들이 수만초 그죠?
그쵸.
대단한 명의들이 있는데 네. 아무리 좋은 약으로 해도 효과가 없어요. 우연히 이 황제가 황궁을 산보를 하다가
네.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게 뭐냐? 예, 고구마 삶는 냄새입니다. 한번 가져와 봐.
네.
금방 삶은 냄새 하나 딱 한 입 배물으니까 맛이 좋아요.
맛있죠.
그거 다 먹고 하나 또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 맛이 참 좋다 이랬는데 이제 매일 좀 먹었더니 얼마 안 가서 이 그토록 낫지 않던 변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비가 나아지니까 정신도 더 맑아지는 거예요.
네.
야, 이 기분이 너무 좋죠. 그래서 황제가 말하기를 야, 이 고구마 좋은 거는 그 공이 인삼보다 낫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고구마에 토인삼이란 이름까지 붙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구마가 대변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대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 주고요. 고구마를 썰면 나오는 흰 진액 같은 게 있죠.
예.
그 속에 잘라핀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것도 변비에 좋아요.
예.
그리고 사과도 말이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비롯해서 뭐 에피카테킨, 뭐 퀘르세틴, 캠페롤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네.
항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고도 정말 사과에도 효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 대변 잘 나오게 하는 겁니다. 물론 식이섬유인 펙틴이 많이 들어있죠.
예. 또 어르신께서 식단의 그 비율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채 그 채소를 한 7, 80% 정도 드시고 고기를 20, 30% 정도 비율로 해서 고기도 적게라도 꼭 챙겨 드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체력 유지 위해서 고기를 적당량 드시는 건 중요하죠.
아, 그렇습니다. 이 뭐 고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 저는 참 하도 많이 강조했죠.
네.
일본 도쿄 노인 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면 질병에 안 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 장수라도 그냥 뭐 의미 없는 장수가
그렇죠.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 장수하려면은
네.
선진국 노인들의 주요 사망 요인이 뭐냐 심장병하고 뇌졸중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연구한 결과 바로 고기 단백질에서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양 상태가 극히 나빴던 1945년 이전의 일본인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에 불과했는데 이 동물성 음식 섭취가 늘면서 두 배 가까이나 수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유명한 그 교토대학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네.
바로 알부민 수치가 올라간 것이 이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매우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야 알부민치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콜레스테롤을 적당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성 물질이거든요.
네.
세포 활동을 도와주고 신진대사에 관여를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 그리고 성호르몬 그리고 소화 흡수에 필요한 담접산을 만드는 재료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만약에 정상보다 낮다 그러면은 각종 호르몬이라든가 담즙을 만드는데 장애가 오죠.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죠? 그러면 활력이 떨어지고 즉 사람이 맥이 없다. 힘이 쭉 처진다는 얘기입니다. 세포가 파괴돼서 급성 노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우울증도 잘 나타납니다.
네.
또 뇌경색 즉 중풍이 발생할 위험성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에 비해서 낮은 경우에 더 높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 이 사실 이 성호르몬이라는 것이 성기능 생식기뿐만이 아니고 뇌라든가 심장 근육 골격 즉 우리 몸의 머리끝에서 거의 발끝까지 전반에 걸쳐 작용을 나타내거든요.
네.
그런 성호르몬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족해지게 되면 갱년기 장애라든가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육식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때 이분은 뭐 정말 2대 8로 드시니까 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르신께서는 또 물과 소금은 몸에 필요한 거니까 굳이 너무 싱겁게 먹으려고 애쓸 것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짜게 먹는 것이 나쁘지만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이분처럼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뭐 사실 잘 아시다시피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비롯한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거나 혹은 악화균이 된다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나트륨이 부족하다?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중간, 네. 중용,
그렇죠.
뭐든지 많아도 해롭지만 부족해도 해롭다는 거.
맞습니다.
사실 이 나트륨만 하더라도 우리 몸이 정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해질이 하나입니다. 흔히 어떤 노인들 보면요. 나트륨 부족에서 문제가 돼요. 이 나트륨하고 칼륨하고가 적당한 비율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각종 채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과일에도.
네.
그런 채소나 과일만 너무 열심히 먹고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 이게 수치가 역전이 되어버리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야 정말 나트륨을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적당한 나트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여름철처럼 땀을 많이 흘렸다. 운동 너무 열심히 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그렇다면 뭡니까? 소금 더 나트륨 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나트륨이 매우 부족하다.
네.
저나트륨 혈증 이거요.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든지 꾸준히 또 규칙적으로 하신다는 윤일상 어르신께서는 운동도 아주 꾸준히 해오셨다고 합니다. 운동하기 좋은 것으로 이사까지 하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게요.
남산 밑에 이태원동에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간 이유도 남산 산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40대 그때부터 남산을 주로 한 바퀴씩 돌아요. 매일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는 집에서 출발해서 1시간 동안 5시 반 내지 6시쯤에는 집에 오는 거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더울 때도 땀을 철철 흘리면서도 그 습관적으로 하니까 20년 전에 병원에 가니까는 혈압이 높다 이거야 지금은 뭐 140 뭐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 혈압이 높은 편이라고 그러지만서도 나한테는 뭐 그게 특별히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 뭐 혈압이 높아서 어쩌고 이런 걸 느끼지는 못하니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뭐
네, 뭐 아주 특별한 운동은 아니지만 40년 넘게 꾸준히 걷고 산책하시는 이 운동 습관을 유지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아마 80 넘는 연세에도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해 오신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이분 참 대단합니다.
예.
운동하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셨다.
아, 대단하시죠.
야, 이 대목에서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 참 좋겠죠.
예.
뭐 사실 매일 남산 걷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한다. 대단하죠.
예.
뭐 그 자체로도 운동 효과가 크고요. 또 이분처럼 정말 규칙적인 생활 하시는 거 이거 정말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분이 날씨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셨는데요. 뭐 이분 당신께서야 워낙 내 젊은이 못지않게 나고 건강 상태가 워낙 좋아.
네.
난 괜찮아.
그렇죠?
하시겠지만 그래도 8순이 넘은 연세이시니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혹은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는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요.
위험하죠.
그때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올
여름처럼 너무 덥다 이럴 때는
맞아요.
조금 게으름 부려도 됩니다. 너무 매일 그 더운 날씨에 운동하다가요 역효과 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약간은 그렇게 좀 융통성을 가지시는
네.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지는 않으시지만 2층짜리 주택에 사시는데 매일 계단을 20번 정도 오르내리시는 걸로 하체 근육을 단련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매일 2층 계단 오르내기 한 20번 정도 한다. 뭐 도움이 됩니다.
네.
뭐 그런데 이제 근력 운동은 하체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아.
그러나 상체 근력 운동도 조금씩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 지금 혈압이 좀 높으신 편이라 20년 정도 계속해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혈압이 높아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으셔서 지금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뭔가 혈압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실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혈압이 140 정도라면요. 높은 게 아닙니다. 20대, 30대의 정상 혈압이 120에 80입니다.
네.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 혈관, 이 동맥벽의 탄력성이 점차 떨어지거든요.
네.
고무가 오래되면 탄력성 떨어지죠.
그렇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 높은 혈압, 이 최고 혈압, 수축기 혈압은 증가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60대나 70대나 뭐 그 이상 같으면은 한 140이나 150대도 괜찮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낮은 혈압이 이제 한 90 밑에야 된다는 게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몸 상태가 어떤지, 저 컨디션이 어떻고 기력이 어떤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네.
그리고 어떤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좀 흥분할 때 혈압이 좀 더 높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 등을 살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분께서는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지만은 뭐 그 말고는 혈압을 위해서 별다르게 챙기고 있는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많이 챙기고 있으세요. 자, 보세요. 매일 이분이 강조하시잖아요. 반드시 사과 한 개, 고구마 두 개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챙기는 겁니까? 그리고 한 시간 반 정도 걷고 있잖아요.
예.
80년 연세.
그러니까요.
바로 그게 고혈압 치료 아닙니까? 자, 세계적으로 사과 생산 지역으로 유명한 일본의 아오모리 지방에요.
예.
고혈압 환자가 별로 없대요. 바로 이 사과가 서늘한 성질이면서 몸에 진액을 생기게 해주고 갈증을 먹게 해주면서 열내를 준 효능이 있습니다.
네.
바로 혈압을 떨어뜨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과의 수많은 효능 중에 하나가 네. 실제로 혈압 떨어뜨린 효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과에 또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소금 많이 먹어서 짜게 먹는 분들에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싱겁게 먹지 말고 적당히
네.
뭐 드시면서 사과 혹은 토마토 같은 거 드시면 고혈압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사과에 식이섬유인 펙틴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대변 잘 나오게 하면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동맥경화 예방해 주니까
네.
고혈압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 외에도 꼭히 신경을 쓰신다면 이제 보리, 뭐 팥, 좁쌀, 율무, 뭐 메밀, 금은깨, 들깨 같은 곡류라든가 뭐 감자, 고구마, 양파, 콩나물, 뭐 표고버섯, 오이, 고사리, 미나리 같은 채소, 그리고 해조류 이런 걸 드시면 고혈압에 더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100세 식탁의 주인공 81세 윤일상 어르신 만나 뵀습니다. 평생을 정말 꾸준히 규칙적으로 관리 잘 해오고 계셨는데요. 앞으로도 이 건강한 습관 통해서 더 멋지고 활기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청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6210번 쓰시는 분, 출근길에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모르던 건강상식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강진의 연하의 남자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방송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늘 새롭고 또 놀라운 정보들 많이 접하고 있어요. 청취자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강진의 노래입니다. 연하의 남자. 건강 길라잡이.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최근 통계인 2015년도 대한민국 암발생통계에서 여섯 번째로 발생자 수가 많은 걸로 나타난 간암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립암센터 간암전문의 박중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암의 치료 방법 중에서 수술 방법 위주로 내용들 준비했거든요. 대부분의 암이 암 병변을 절제해내는 절제술을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암의 경우에도 역시나 간 절제술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확실한 치료 방법인 건가요?
예, 확실한 치료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네.
이 간 암 절제술은 암과 그 주변 간을 포함해서 구획 또는 한쪽 옆, 그러니까 오른쪽 간, 왼쪽 간 이런 한쪽 옆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완치를 지향하게 되는 가장 오래된 치료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간 절제술로 치료를 하고 싶어도 또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간 절제술이 가능한 건가요?
전체 간세포암종 환자들 중 간 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약 15%에서 20% 정도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 절제술을 시행하였을 때 다른 치료 방법을 적용한 것보다 절제술이 더 우수하고 더 안전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예.
대개 암이 한 개여야 되고
아하.
주변 혈관 침범이나 전이가 없어야 되며 간 기능이 이 A등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혈액검사와 다른 이제 합병증 유무들을 따지는 그런 등급에서 A등급으로 좋아야 되고 또 간 경변증에 이 정맥류라든가 하는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비교적 암이 초기이면서 간 경변증이나 간염이 잘 조절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 간 절제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15에서 20%에 해당되지 않는 간 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나머지 한 80에서 85% 정도 되는 환자들은 수술 외에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간세포암종, 즉 간암 환자분들이 받고 있는 치료 방법으로 제일 흔히 받고 있는 것은 경동맥 화학 색전술, 좀 말이 어렵죠.
예.
흔히들 이제 TAC, 영어의 그 알파벳의 TA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제일 많이 받고 계시고요. 또 이 고주파 열치료술이라고 해서 이 특수한 바늘로서 암을 태워버리는 그런 치료도 많이 시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네.
즉 뭐 간단히 말해서 사기 상태가 되신 경우에는 이런 국소치료법 즉 수술이나 고주파 열치료나 경동맥 확색전술을 할 수가 없고요. 항암제를 사용하는 전신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간 이식도 한 방법인데 치료 중요한 치료 방법인데 간 이식은 네. 비교적 암이 초기 상태이면서 간 기능이 무척 나쁘거나 간 경변증의 합병증이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간 절제술이나 다른 치료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간 이식을 하실 수 있나 하는 것을 따져보게 됩니다.
간암 환자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간암의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또 환자의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꼼꼼히 봐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있죠. 그거는 환자분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잘 견뎌내실 수 있는가 그리고 잘 회복하실 수 있는가를 다 검사를 해서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사실 절제술을 권유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 건가요?
흔히 말하는 이 간 기능 검사 외에도요. 네. 우리가 간의 기능을 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제술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이 특수한 뭐 흔히 ICG 테스트라는 거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간 기능이 수술 후에도 잘 회복할 수 있는가를 미리 예측하고 예견할 수 있는 검사들을 합니다.
예.
이 ICG 테스트라는 것은 네. 특수한 이제 그 이 물질을 피 안에다 넣어서 주입을 해서 네. 그것이 우리 몸 밖으로 간에서 이게 일종의 대사 이 해독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나 잘 배출을 해내는가. 그래서 우리 혈액 내에서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를 이렇게 측정해서 간이 이 간 기능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추정하는 그런 특수한 검사입니다.
예. 간이 일부를 잘라내도 재생이 잘 되는 장기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간 절제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절제를 해도 되는 건지 또 간암 환자도 이런 재생이 잘 되는지 궁금해요.
예. 간 절제술을 하시는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 100%의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꼭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이 문제는 간암을 갖고 계신 분들의 약 80% 전후가 간 경변증이 동반됩니다. 근데 이 간 경변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네.
간 재생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간이 건강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정상간은 간을 잘라내도 100% 재생이 되는데요.
네.
간 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재생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암 환자분들을 간 절제술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따질 때는 그 환자분이 재생이 하나도 안 돼도 괜찮으신가. 라는 전제하에서 그 위험을 따지게 되는 것이고요. 뭐 정말로 그러한 검사를 통과를 하게 되면 정말 재생이 별로 안 되시더라도
네.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 복강경 수술 많이 하잖아요. 간암 수술에도 이 복강경 수술이 많이 활용이 되나요?
예,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왼쪽 간 쪽에 간엽이 예. 위치한 작은 크기의 간암의 경우는 복강경 수술이 그 전통적인 개복술과 동등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른쪽 간엽에 있는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이 아직까지는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집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간암 수술을 마치고 나서 회복하는 데까지는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대부분은 2주 내로 퇴원하시고요.
예.
대개 한 달 내로 일상에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수술이나 뭐 후유증이나 부작용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간 절제 수술은 후유증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아무리 작은 수술을 아무리 주의를 해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예.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우리가 뭐 간단히 예,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하는 맹장 수술도 대략 3, 4천명 중에 한 명이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물며 우리 개복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로 간주되는 간 절제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간 절제술 후에 사망률은 2%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와 같이 전문 병원이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이 절제술을 하게 되면
네.
사망률은 대개 1% 미만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의사들, 경험 많은 병원에서는 후유증 관리나 또 문제점들을 비교적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간암 수술의 경우에 수술이 잘 된 경우라고 해도 또 재발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재발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간암은 수술을 해서 암을 떼어내더라도 병든 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간에서 암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5년에 약 40에서 70%에서 재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암을 치료하는 중에 원인 질환인 간염이라든지 간경변증에 대해서도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나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병행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미 간경변증이 심하게 온 경우에는 열심히 비형간염이나 시형간염 혹은 술에 의한 경우에는 금주를 하더라도 이 간이 완전히 재생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 간암의 위험은 재발의 위험은 상존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간 이식이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암의 치료 방법 중에서 간 절제술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간 이식술을 비롯해서 다른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간암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질문 올려주세요. 저희 홈페이지나 인터넷 라디오 미니 게시판 또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사연 받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국립암센터 간암 전문의 박중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2940번 쓰시는 분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이에요. 오은주의 노래입니다. 지나가는 비.
비에 마음을 다 적시고 길을 잃은 사슴처럼 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마음 클리닉. 매주 목요일에는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교수와 함께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정신건강에 관련된 청취자분들이 평소에 갖고 계시던 고민거리를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첫 주에는 대중들에게 흔히 알려진 정신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치료 방법까지 살펴보는 기회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박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도 강박증이라는 말을 우울 혹은 조울증처럼 이렇게 흔하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신질환 중 하나인 강박장애는 이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우리가 강박이 있다, 뭔가에 집착한다, 맞아요. 반복한다 이러면 강박이 있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사실 강박장애는 정신질환의 하나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네. 비이성적인 생각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데도 머릿속으로 불쑥불쑥 끼어들어와서 불안을 유발하고 또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행동 등을 반복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때 강박장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강박장애는 강박적인 사고와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특정의 질환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박이 있어
네.
습관처럼 말하는 강박은 강박장애와는 질적으로 그리고 정신병리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네, 사실 가장 흔한 건 그 손을 과도하게 씻는 오염에 대한 강박이 가장 흔합니다. 청결을 원래 중요하는 사람이야 정도가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오염되었을 것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문고리만 만져도 큰 질환이 옮길 것 같고 버스 전자에 만지면 큰 질병이 옮길 것 같고 심지어는 조금만 사람들과 손이 스쳐도 뭔가 큰 질환이 옮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평소에 장갑을 끼고 다닌다든지.
아, 그래요?
예, 뭐 남들이 만진 물건을 만지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 한다든지 약간만 접촉해도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수십 번씩 손을 씻는다든지 하는 오염에 대한 공포, 오염 강박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아.
평행을 맞추어야 한다든지
네.
자기 나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든지
그렇죠.
선을 따라야 한다든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원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쉬어야 되는데도
네.
정리정돈하고 자기 나름의 규칙대로 방 배열을 하느라 2시간, 3시간을 네. 허비한 다음에 그제서야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버리지 못하는 강박도 있습니다.
아,
저장 공포증이라고 해서요.
네.
뭔가를 자꾸 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쓰레기, 버려야 할 것들, 물건들을 잔뜩 쌓아두고 방 안을 자기가 편히 쉴 공간조차 남겨지 않은 채로 뭔가 물건들을 잔뜩 쌓아두게 되는 쓰레기조차도 쌓아두게 되는 이런 강박 증상도 있습니다.
와. 지금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실제로 뭐 물건을 맨손으로 만진다고 뭐 죽거나 아니면 진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지나친 공포, 불안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강박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강박장애를 가진 환자분들의 마음에는 비합리적인 공포가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뭔가 만지고 나면 큰 질환이 갑자기 생겨서 자신이 뭐 큰 질병이 걸리거나 죽음에 도달하지 않을까.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불운한 일이 자기에게 닥치지 않을까라는 공포 때문에
네.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손을 씻고 규칙에 맞춰서 정리정돈을 하고 확인을 하고. 예를 들자면 외출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콘센트와 냉장고 문과 가스 밸브 이런 것들을 잠그느라 30분, 40분씩 허비하고 나서야 집 밖을 나가고 나가서도 또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한번 외출하려고 그러면
네.
확인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외출조차 꺼려진다 하는 강박증 환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도둑이 될 거야.
네.
확인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이 일어날 거야 라는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고에 대한 공포 때문에 확인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이런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미치게 되죠. 손 씻느라 확인하느라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고요. 에너지를 쓰게 되어서 정작 자신의 본질적인 행동들에는 일에는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이 강박이라는 표현을 쓸 때 뭐 어떤 한 가지에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완벽을 기할 때 강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와 병적인 경우를 구분할 수 있나요?
네. 사실 우리가 강박적인 성향이 있다 혹은 강박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성격 유형의 인격장애의 한 유형도 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건 질적으로 강박장애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강박성 인격장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벽이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원칙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불안이나 공포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 원칙을 잘 따르는 것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따르거든요. 이런 걸 자아 동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박장애 환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불안해서 따르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아 비동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박성 인격장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강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꼼꼼하고 세밀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네.
세세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려고 하는 성향들.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숨겨져 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욕망이 이런 행동들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혹시 우리가 흔히 뭐 결정장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이게 뭐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완벽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강박장애의 한 증상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강박적인 성향이나 강박성 인격장애를 가진 경우 인격장애를 가진 경우에
네.
이런 결정장애나 미뤄두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속 고민만 하고 네. 좌고우면하고 이 상황 저 상황을 계속 따지기만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완벽하고 실수를 없애려는 마음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것들을 종합하고 따지다 보니 정작 결정을 못 내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뤄두기, 병적인 꾸물거림에는 강박적인 성향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강박장애라는 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영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속에 그 주인공 잭 니콜슨의 경우가 강박장애 그런 성향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강박장애 환자의 특징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길을 건너갈 때도 뭐 선을 따라간다든지 네. 자신이 만들어낸 규칙에 따라서 집안을 꼼꼼하게 정리해놓는다든지 조금만 흐트러지면 손 씻고 닦고 한다든지 그쵸. 이런 영상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잘 표현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그 강의를 할 때 네. 항상 예를 드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장애가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진 원인이 있나요?
네. 사실 가장 그 널리 알려진 이론은 사실 세로토닌과 관련된 것입니다. 강박장애 환자에게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이 세로토닌 제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뇌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활성도를 조절하는 약제를 쓰면 네. 강박장애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강박장애의 원인에는 세로토닌의 불균형 혹은 세로토닌의 조절 이상이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학설이고요.
네.
또 하나는 뇌 전두엽과 미상액 사이에 회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뇌 회로의 네. 과잉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사실은 강박장애는 뇌 질환일 것이다 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요.
네.
단순한 어떤 충격이나 습관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게 되면서 경험한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지 외부 환경 때문에 강박장애가 생기는 걸로 보기는 좀 힘든 건가요?
네. 사실 강박장애 환자분들이 오셔서 어린 시절에 내가 이런 충격 경험을 했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질환이 생긴 거 아닌가요? 라고 의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사실 강박장애는 뇌 질환입니다. 실제로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강박장애를 치료하고 나면 그 이후에 뇌 영상 촬영을 하면 뇌 활성도가 변해 있는 것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강박장애 환자의 신경전달물질 시스템과 전두엽 미상액 사이의 회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그 강박장애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해 주실 때 손을 계속 씻는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외출할 때까지 온갖 밸브를 잠그느라 뭐 3, 40분 이상 걸린다고 한 경우를 보면 우울증에 쉽게 빠질 것 같은 게 사회적인 그런 대인관계를 맺는 게 일단은 원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강박 사고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 불쑥불쑥 끼어드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고요.
네.
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손을 씻고 정리정돈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그런 강박적인 행동에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 또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증상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쉽게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뇌에서도 강박장애와 우울증은 공통의 그 질환 기전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 활성도라는 것이 네.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리적으로도 공통의 발병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박장애 환자에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히 있는 현상입니다.
약물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받게 되고 또 효과가 좋은 편인가요?
네. 강박장애 1차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항우울제, 세로토닌 제제들이 강박장애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70에서 80%의 환자가 치료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다양한 약물 조합을 통해서 치료 반응을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발된 항우울제를 잘 쓰면
네.
치료 효과가 그리고 치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주로 쓰는 약제들은 항우울제입니다.
예.
그러나 우울증에 쓰이는 경우보다 조금 더 높은 농도로 높은 용량으로 썼을 때 효과가 발휘하고요.
예.
또 하나는 강박장애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성과를 보고 또 유지 치료를 하는데도 강박장애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데 왜 네. 바로 좋아지지 않나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도 네. 6개월에서 12개월가량 유지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강박장애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마음클리닉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레모패드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희였습니다.